국제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세계는 하나,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칠레에서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MZ세대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가브리엘 보리치가 탄생을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칠레가 새 헌법안을 공개했다고요.
네, 지난 15일이었죠. 칠레 재헌의회가 그동안에 100여 차례 총회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어왔고 그 헌법 초안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칠레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웠어요. 뭐 시위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과거서부터 계속 이어진 구조적인 문제들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다가 뭐 핵심은 빈부 격차였는데 그래서 아예 헌법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초안 작성 과정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칠레의 그 전 헌법이 어떤 거였냐면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뭐 87년 6월 항쟁 이전의 옛날 독재 정권 시절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70년대, 80년대 이때 그 피노체트라는 이제 군사 독 원래 발음은 이제 피노쉐인데 국내에서 피노체트라고 불러요. 그냥.
네.
근데 이 피노체트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이 그 아직까지도 1980년에 만들어진 것의 큰 틀이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헌, 지난번에 필리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헌법 새로 쓰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칠레가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래도 늦었지만 다시 만들자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초안을 만들었고 완전히 이제 과거와 결별하는 초안이라는 것 때문에 헌법안이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들어서 초안은 나왔고 그다음에 헌법의 머릿말 헌법 전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문안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해서 헌법안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9월 달에 국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의 재헌의회 의장이 이번에 초안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헌법 초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 헌법을 싹 지우고
네.
아예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오갔을까라는
그렇죠.
예. 상상도 안 되는 생각이 들고요. 초안까지 어쨌든 내는 단계가 왔다는 거 그거에 박수를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안을 공개한 장소도 좀 의미 있는 장소라고요.
그 칠레 수도 산티아고 북쪽에 안토파가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스페인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했을 무렵에 칠레와 볼리비아가 서로 놓고 싸웠던 곳이에요. 근데 나중에 칠레가 이겨가지고 이 지역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칠레 입장에서는 어떤 독립 영토주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 후안차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역 안에.
네.
근데 이게 뭐 현지 토착민 언어로는 슬픔의 다리 이렇게 불리는 곳이라고 해요. 무언가 좀 역사적인 어떤 아픔 같은 걸 연상케 하는 단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무슨 마치 고대 석조 사원 같이 보이는 그런 이제 시설물이 있어요. 근데 아주 웅장한 건물인데 이게 사실은 고대 성채나 사원 같은 게 아니라 19세기에 그러니까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은 주조 공장이 있었는데 그 잔해라고 해요. 근데 일종의 말하자면 그 식민지 수탈 역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일부러 재헌의회 의장이 헌법 초안을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원주민들의 권리 과거에 이제 유럽계 백인들한테 빼앗겼던 그리고 수탈당했던 역사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좀 광물 채굴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자원 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곳에서 헌법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곳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문으로 찾아보시길 권고드려요. 저도 궁금해서 한글로 쳐봤더니 안 나오고 후안차카라고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면 뭔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정말 딱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곳이 어쩌면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칠레는 하도 이제 광물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그 후안차카라는 것도 지금 사진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치되고 폐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박물관 짓고 최근에 뭐 공항도 열고 그래서 좀 다른 경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칠레 너무 멀죠. 우리랑
그렇죠.
정말 지금 반대편이죠.
언젠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도 관광지로 좀 올라오는 날이
그럼
있지
반가울
않을까.
것 같아요.
예, 라는 생각해 보고요. 이곳에서 공개된 헌법 초안 어떤 내용이었나요?
결국은 헌법안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외국 언론들이 이제 해석을 한 걸 보면은 이 시장 지상주의에서 인권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권리 쪽으로 초점을 이동시킨 아예 국가의 초점을 이동시킨 뭐 역사적인 헌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재원의회도 그런 걸 강조하는데 이 재원의회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뭐 교육과 주택과 일과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더 정의로운 칠레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거고 어떤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 서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싶을 텐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원주민들 자치를 늘리고 이제 환경권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칠레가 상하원 양원 구조인데 그중에 이제 보통 대부분 양원제인 나라에서 상원은 조금 이제 귀족적인 그런 엘리트들에 의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칠레는 상원을 지역 의회로 지역 회의로 바꿔서 이 엘리트 중심 정치 구조를 뜯어고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뭔가 시장 지상주의나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구조 이런 게 다 독재 정권의 유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이 과거 독재자 피노체트 시절의 헌법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새로 헌법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게 아니죠. 아예 없애고 다시 만드는. 이 피노체트라는 독재 정권은 전 세계에서 진짜 악명 높은 군부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 예전에 칠레에 그 뭐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이 어떤 혁명이 아니라 선거로 집권했다 그래서 관심을 모았던 살바도르 아엔데 정권이 있었는데 그때 이 피노체트라는 군부 인사가 그 미국이 뭐 그 CIA가 지원하고 뭐 그래가지고 진짜 대통령궁으로 탱크 밀고 들어가서 그 대통령은 이제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때 뭐 마지막 라디오 방송 칠레 민중들이여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남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고도 비극적이면서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집권한 다음에는 계속 뭐 반정부 인사들 당연히 뭐 납치, 고문, 살해 굉장히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진짜 이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처럼 칠레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민주화가 됐고 특히 뭐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다음에 계속 민주화가 돼서 지금은 또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예요. 선거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데 과거사와의 결별 부분은 조금 약했어요.
네.
그래서 이 피노체트 같은 경우는 뭐 처벌도 받지 않고 결국 단죄받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 죽었고.
아, 얄밉네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피노체트 시대 그 독재 정권의 그런 억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많이 끝났죠. 민주화가 된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 예전에 한동안 국내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았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국가는 손 떼라. 정부는 정부가 뭐 하려고 하지 마. 작은 정부가 좋아. 그리고 그다음에 기관시설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오만 가지들 이런 거 국가가 관여하면은 경쟁 없으니까 다 시장에 팔아라.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IMF 때 경제 위기 이런 거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관 시설까지 다 민간에 팔아 넘기게 만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 미국이나 서방 자본이 들어가서 뭐 광산도 차지하고 특히 이게 자원 많은 나라에 많이 그랬죠.
네.
뭐 오만 가지를 다 주무르게 만든 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들 하는데. 이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이었던 곳이 칠레예요. 특히 그래서 그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이 그렇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정부가 좋다고 해도 칠레 정부가 너무 힘이 없이 다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그게 칠레가 사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힘이 없을 나라는 아닌데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이 밀어붙이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군부 독재 정권이 미국의 지원으로 형성이 됐고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게 큰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그런 신자유주의를 강조한 경제학자들 그 사람들의 이제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실제 피노체트의 친구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갖고 온 사람들이 칠레에서 다 재무장관하고 경제장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갔는데 그때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가 없었죠. 다 이제 너무 억압적이었으니까.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독재 정권인 피노체트 시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사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미 오래됐는데 그 후로 또다시 한 30년이 흘렀는데 근데 그 대통령궁의 주인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었죠. 선거가 치러지고 뭐 또 정권이 교체되고 근데 그중에는 독재 정권에 맞서 뭐 싸웠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중에서도 피노체트 시절인 1980년 헌법의 틀이 그대로 이어진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였고 이거를 2005년인가 개헌을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헌을 하기는 했는데 독재 정권 시절의 틀은 이제 그대로 이어져 왔던 거죠.
개헌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억압적이고 뭔가 불공정한 구조는 안 바뀌고 수십 년을 지낸 거잖아요.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10년대 초반에는 교육을 다 대학교라든가 교육을 너무 민영화시켜서 교육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지고 등록금만 엄청 올라가고 하니까 특히 중고등학교도 막 이제 지역별 격차라든가 뭐 이제 기득권 엘리트층이 다니는 학교들과 이렇게 서민들이 다니는 학교와 너무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때 교육개혁하라. 라는 시위가 뭐 전국에서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교육개혁이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이 모든 격차와 엘리트 중심주의 이거에 대한 반발이었고 이제 그랬다가 2019년 10월에 또 다시 또 이제 그때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갔었는데 발단은 그 산티아고에서 지하철 요금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그때 일부 언론들이 몇십 원 때문에 불태우고 뭐 시위하는 칠레인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얕잡아 보는 식의 기사들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 결국 생활고에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은 이제 한마디로 지하철 낼 요금 살 낼 돈도 없다 이런 것에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제 폭발을 했는데 그걸 이제 뭐 에스달리도 소시아 그래서 사회적인 폭발 이렇게 이제 그 현상 그게 근데 그 시위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네.
그때는 뭐 처음엔 학생들이 지하철역 점거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뭐 방화 약탈 물리적인 충돌 근데 그것들이 2019년에 났다가 뭐 2020년, 21년 사실은 지금까지도 일부 여지정 이게 계속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이 유명한 그 칠레의 경찰 조직이 있어요. 그냥 경찰인데 뭐 특수부대나 이런 게 아니라 독재 정권 시절에도 사람들 이제 진압하고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던 경찰인데 아직도 그 이미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경찰하고 대치하고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세바스티안 피네라라는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비상사태 선포하고 뭐 군대까지 배치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피노체트 말기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고 하는데 이 당장 이제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시민들의 이런 봉기를 좀 막기는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켜켜이 계속 쌓여왔던 게 방아쇠가 된 건데 그 봉기가 헌법을 다시 쓰자라는 요구로 확대가 됐네요.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이 대통령 물러나라 해서 아마 100만 명 넘게 모이고 이런 시위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 한 명이 물러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문제의식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지하철표도 못 살 정도로 서민들이 가난해진 거는 국가의 부를 자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뭐 교육 기회를 비롯해서 기득권 엘리트들 아주 한 줌의 엘리트들이 독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허용한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헌법을 아예 다시 쓰자 이렇게 된 거고 2020년 10월, 그러니까 시위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 한 80% 정도가 새 헌법을 만드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개헌이 아니라 아예 국가를 다시 세우듯이 헌법을 다시 만들려면 이제 기존 의회 말고 재헌 의회를 꾸려야 되니까 이제 재헌 의회를 또 꾸렸는데 이 재헌 의회 꾸릴 때 세계에서 참 눈여겨봤던 게 155명인데 재헌 의회 의장 빼고 나머지 154명 남녀 동수로 했습니다.
오.
예, 그리고 또 예전의 의회는 아무래도 다 유럽계 이제 이주민 후손들, 이제 백인들 중심이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배제되어 왔었던 것을 이번에는 원주민 대표들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의석을 재원의회 의석을 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12월 그해 12월에 대선을 치렀는데.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재원회가 꾸려지고 작년 12월에 대선을 치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선출이 된 거예요. 이 보리치 대통령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칠레 대총학생회장 출신이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변화의 이제 흐름을 탄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새 헌법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만족스러운 내용 담고 있을까요?
499개 조항인데 이제 앞부분 나온 걸 보면 뭐 칠레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유럽식 뭐 복지를 강화한 이런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그다음에 칠레는 다민족적이고 상호문화적이고 생태적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칠레에서 계속 얘기되어 왔던 주로 이제 원주민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사는 한마디로 백인 유럽계만의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항상 자연을 지키면서 또 그 파괴당하는 자연 속에서 계속 자기네 권리를 빼앗겨왔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연대의 공화국, 그다음에 젠더 다양성과 평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담았어요. 헌법 초안에. 그리고 뭐 모든 뭐 공기업, 준공기업, 국가기관의 구성원은 남녀 동수로 한다. 그다음에 뭐 망명자나 난민들 강제 추방도 안 된다. 그다음에 자발적인 임신 중단, 이 낙태 권리를 여성의 권리로 보장하는 거. 그다음에 뭐 법적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도 명시를 해서 한마디로 원주민들은 이제 칠레 전체의 법 체계 안에 있기는 있겠지만 자치 법원을 만들어서 전통적인 자기네 가치관을 지킬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뭔가 상당히 세다는 말도 좀 모자른 것 같고
너무 획기적이죠. 네.
급진적이라고 할까요? 센 느낌인데 넉 달 뒤에 국민투표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론은 어떤가요?
일단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한 건 확실하고 그래서 국민투표까지 했고
네.
근데 이런 개혁을 전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헌법에서 완전히 싹 다 바꾸기보다는 아니면 인권 수준도 높이고 점진적으로 원주민 자치도 늘리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초안이 공개되기 전이었는데 뭐 지난달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대가 더 높았어요. 반대가 더 높고 그 새 헌법을 향한 열기가 점점 사그러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이제 넉 달 뒤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최연소 대통령으로 각광받았던 보리치한테는 헌법 국민투표가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치러지는 국민투표 결과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세계는 하나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 구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